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영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르컨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동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구절로 쓰이죠. 아브라함은 독생자까지 되었는데 외아들까지 되었는데 너희들 뭐냐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는 게 사용되는 그런 어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있죠.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 모노, 그러니까 스테레오 모노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홀로 독자, 그 모노, 모노스 기노마이, 그러니까 산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주신 이로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그분의 영광이 스스로 사는 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영광이다. 이 단어는 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또 나온다.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독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드려다 드리라 그러죠. 독자를 바쳐라. 그건 외아들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독자를 독생자. 그러니까 이게 최후께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로 나오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 그런 건 너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건 너를 나에게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건 네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독생자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한단 말입니다. 모노게네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비유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뚫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협박해서 헌신이나 헌금을 강요하는데 사용된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죠. 에스겔서나 뭐 여러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양의 털을 깎아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런다 그러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절도요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그냥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의 돈을 탈취하고 있다고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구약적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가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털과 고의를 이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나의 세력이 커지는 거. 그럼 뭐 유치하게 뭐 돈이나 뺏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구약은 절도요 강도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털과 고기를 이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도와 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뭐 자꾸 이제 듣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뭐 헌신이나 헌금이나 다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가 여기에서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예수만 받으십니다. 그러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건 가치 없는 거네? 그런 말 생각이 들겠죠?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가치 없는 일인데 가치 없는 일 해봐야 내가 가치 있는 자가 안 되니까 나는 그 가치 없는 일 안 하겠다. 이러면 개구가 됐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가치 있는 일이어야 내가 하는데 이게 가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의 십자가 설교를 듣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이미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짜들인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면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내가 가치 없는 자인데 가치 없는 일이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가짜 새끼들이 그냥 십자가 얘기하면 안 박살도 돼요? 있다고 나오는 거죠. 박살하는 게 뭔데 박살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사건에는 이중적인 그 상징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를 대표하는, 그 죽어야 할 자, 그 죽어야 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를 모용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이게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골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은. 그러니까 골고다에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장자,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묵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순순히 적어도 사춘기는 지났을 거예요. 번제할 나무를 다 짊어질 정도면 애는 못 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묶인. 그리고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꿨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면 그냥 이게 뭐 너무 신파적이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자기를 향해 그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거야. 100살에 났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귀엽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그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겨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요즘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말을 내가 아무리 그 상식에 벗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해도 늘 내 편을 들어줬던 분. 그런 분이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으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봤겠냐. 그게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죽이신 일이에요. 십자가라고. 근데 그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건 이게 진짜 네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을 대봐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이거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거 물으신 거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이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나는 못 믿었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웃었지. 근데 하나님이 낳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태에서 생명을 있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내 확장으로 갖고 있는 내 자식, 약속의 후손, 그건 곧 내가 약속의 후손을 낳는다는 게 뭐죠? 내가 약속의 후손인 예수를 전적으로 믿게 되는 걸 내가 이제 다 부인이 되고 우리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아기한테 다 양분이고 뭐고 이 탯줄을 통하여 뺏기고 결국 출생을 그 애를 낳을 때 죽잖아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걸 죽다가 살아난다니까요. 결국은 죽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을 낳는다는 건 약속의 후손을 낳는다는 예수를 낳는다는 건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철장을 든 아이를 낳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이 육적 자아가 다 부인되는 과정을 겪고 결국 예수만 믿게 되는 걸 후손을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삭을 낳은 게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리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의 장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된 것이다를 아는 게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거란 말입니다. 난 아니구나. 이게 전적인 자기 부인의 절정. 그것이 이삭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 절대로 무슨 우리가 헌신을 강요하거나 여러분 이 썩은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도울 거냐고요, 도대체가. 뉴욕, 뉴저지 집회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서도 오시고, 유카탄에서도 오시고, 코트디부아르?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왔냐면,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유카탄 같은 데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30명 이상 되는 한국 선교사님만. 근데 세상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교회 그 책과 강좌와 설교를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아니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교를 이제 진짜 올바른 설교 선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제가 뭐 가슴이 뛰는 거죠. 그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그럼 도대체 50년 동안 뭐 한 거냐고 여기서 엎드려갖고 통곡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울음을 그치시라.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내가 이단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그것이 다 자기들의 의로 쌓였는데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게 되자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진짜 하나님의 일이 발생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헌신들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헌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안 받으세요. 아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를 뭘 왜 받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만 받으신다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해서 뭐가 됐다고 그러고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가 전제되는 게 기도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왜 기도를 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 갈고 닦고 체력을 단련하여 해보면 되지. 근데도 우리는 기도를 마치 무슨 자해의 수단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생업에도 차질이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이번 주 추수 감사주일인지 다 모르고 나가갖고 봤더니 사람들이 뭐 추수 감사주일인데 뭐 안 하냐고 뭐 그러길래 뭐 오늘이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무슨 뭐 감사의 제목들을 뭐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추수라는 게 뭐예요? 추수라는 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그 지점이 추수고요. 추수라는 건 이 땅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끊겨 올라가는 게 추수라고. 완전히 죽는 게 추수라니까. 그러면 추수 감사절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의 추수 감사절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주어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하나도 추수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면 내가 땅에서 조금씩 끊겨 올라가는 경험을 한 그 사람이 추수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우리는 말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뭐겠어요? 우리가 진짜 빌어야 할 바를 빌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비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럼 그걸 돕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요거 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성령의 기도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건 쟤네들은 기도할 바를 몰라서 엉뚱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마세요가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런데 열심히 1년 동안 뭐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오, 요번에 내가 이렇게 감사 헌금이나 뭐 이걸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한 해 더 꼭 부탁해요? 이거죠. 그 뇌물 주는 것이 뭐예요? 추수 감사 헌금이. 다른 교회는 다 대목인데 그냥 우리 교회는 늘 대목을 놓쳐. 확 강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야 1년 동안 그냥 확 추수할 걸 더 많이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뭘 감사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다 무당 부타는 거죠. 그게 샤머니즘이지 뭡니까? 무속신앙.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와이로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얻어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후손을 낳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이 후손은 내가 낳은 거 아니네요를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I am the worst. 그럼 죽은 거예요. 그리로 가는 길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응?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되니까요. 아니 여러분 왜 아버지가 탕자한테 가락지 껴줬죠? 그거 인감 도장이에요. 아버지 인감 도장. 그 집안을 다 맡긴 거거든요. 반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탕자한테 그걸 껴주냐고. 뭘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그런 생산성이나 어떤 임여의 획득, 임여의 뭐 창출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구약의 율법주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맏아들한테 인감도장 줘야 돼요. 걔는 열심히 해갖고 정말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그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게 기쁜 게 아닌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죽도록 일했다니까 집에서. 근데 죽도록 일한 걸 갖고 아버지를 탄핵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갖고 일을 한 자는 반드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은 항상 차등과 소외 계층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은혜로 나를 구해줬다 해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지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인감도장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라는 곳에서 개혁주의는 뭘 키우자는 거예요? 맏아들 되자죠, 지금. 다들 열심히 노력하여 맏아들 되자. 응? 은혜를 알려니까 맏아들 되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이삭을 바치는 일이에요. 룻기를 보면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후손이 생기는 게 룻기죠.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보자고요.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실 둘은 그냥 같은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옴이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들레헴에서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어떤 여자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후손을 낳는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나오미라는 여자가, 루시, 그, 옛, 구약의 옛사람, 구원받은 자의 역사 속 인물이라면, 루시라는 여자는 이제 구원받은 영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룻과 똑같이 남편을 잃죠. 남편을 잃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하나 나는데 룻의 자손이기도 하고 나오미의 자손이기도 하죠. 룻이 낳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만들어주잖아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죽어야 할 그 여자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살리고자 했던 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논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나가 가서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물으냐면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당시에 과부는 그냥 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 그러면 죽은 자 어떤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어있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구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요. 구제도 사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의 과부와 고아와는 달라요. 과부가 돼서 완전히 죽어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 거룩한 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이 죽잖아요. 남편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남편, 이게 이제 부활한 예수,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성도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 룻기의 마지막이. 그렇죠? 오벳이 다윗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오벳 아들이 이세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을 어떻게 낳는가? 이 과부가, 구원을 받은 과부가 들어와서 이제 성령에 의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에 의해서 이들은 진짜 이 보아스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옷자락으로 그를 은혜의 옷으로 덮죠. 그러니까 2장에 보면은 네가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날개가 나중에 보아스 보고 롯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야.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그렇게 은혜로 덮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였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기업을 도저히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 기업, 자식을 후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는데 완전히 순전히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게 돼요. 근데 보아스와 롯이 어디서 만나요? 밭에서 만나요. 밭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무슨 밭이냐면 추수하는 밭이었어요. 이게 모리아산의 그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추수하는 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는데 그 추수하는 밭에서 이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인 하녀들보다도 더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추수하는 밭, 이 밭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일곱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1월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 이제 3, 4월로 되는 거고, 그 당시 밀렵으로, 애굽에서 쓰던 밀렵으로는 7월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1월일로 해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줘요, 달력을. 이스라엘의 달력을. 왜냐면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의 숫자, 창조의 숫자 7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야 7월달, 이스라엘의 7월달이 나팔절, 수장절, 속죄일, 이걸, 이게 7월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1월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이 죽죠. 죽고 이제 그때부터 양 잡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그 단어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땅에 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교절을 뭐하라고 그러냐면 떡을 사흘 동안 땅에 묻었다가 나흘 지났는데 꺼내 먹으라고 했어요. 유월절에 예수가 죽고 무교절 동안 무덤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살아 올라오셔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 마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날은 그래서 초식절은 한 단을 곡식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는 건 한 단, 예수가 묶여있는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성도죠, 그거예요. 그죠? 신약의 성도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일은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다 나온 거예요, 무덤 안에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들이.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가. 시체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 초실절날, 혼자 살아나신 예수가 그들을 묶어서 쫙 끌어올린 거예요, 무덤에서.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들이 무덤에서 뭘 했겠어요? 무슨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잘 지켰겠냐고요? 무덤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초실절이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가을에 심었던 보리를 겨울 내내 밟다가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이니까 우리 걸로요. 그때 보리가 첫 수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가을에 밀도 심었어요. 밀도 심어서 요거는 보리보다 한 달 후에 추수를 했는데 요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제 초실절날 구약의 성도들이 확 일어나고 오순절날 신약의 교회가 같이 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나팔절에 7월 2일 유대달리고 그때 또 밀, 가을 밀 추수를 해서 그때 밀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 그러니까 초막절, 그 나팔절, 이제 승리의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냥 재림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완전한 모든 속죄가 이미 완료된 세상. 그래서 속죄 7월 10일, 1, 10, 15일, 7월 달이니까. 그렇게 이 추수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는데 이건 완전한 추수가 아니고 이 추수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계속 아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팔절에서는 완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심기는 바람에 우리가 많은 열매로 맺혀진 거구나. 그러니까 열매는 나라니까요. 내가 맺는 어떤 게 아니라
아니, 성령의 열매는 정, 그 열매에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 십자가. 말라주면 십자가. 그러니까 열매는 나래 우리가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내 추천장이고 니들이 내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수가 된다는 우리가 추수가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그 공로와 은혜와 그 사랑만 찬송받게 되는 거. 그게 온전한 추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7월 달에 그 거기에 대속죄일이 들어요. 속죄일은 뭐죠? 아사셀이 그냥 저 광야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아 떠나서 죽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7월에 속죄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로 그냥 창조의 말씀을 이렇게 완료시킨 자가 맞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챙길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우를 하시던 어떻게 취급을 하시던 심지어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여러분이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대우하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라는 이 진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순종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냥 목숨 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면 저렇게 쓰시고 그래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요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괜찮아요? 상 받을만 해요? 이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건강한 개혁주의가 전부 이리로 발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 가장 건강하다는 자들이 가장 마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추월하고 인사하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지옥 가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나이아라 폭포에서 캐나다에 유학을 여학생 하나가 사진을 찍다가 나뉘어서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폭포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얘가 떠내려갈 때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못 찾았어요. 뚝 떨어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걔가 거기서 떠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저 폭포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이제 이리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떨어졌어.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하겠죠.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근데 그 물살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수영선수도 그걸 못 이겨요. 그 물살은. 그 위로 올라가 있을 땐 살아있는 자였는데 거기서 떨어지자마자 어떤 과정을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저 밑에 폭포가 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위로 올려가려고 애를 써요. 요걸 성도의 지향성이라고 해요. 성도는 저 위로 올라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다가 죽어요. 죽은 물고기는 항상 물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산 물고기는 절대 물결 따라 흘리지 않아요. 성도는 거기에서 뚝, 몫이 쓰면서 뚝 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근데 믿음으로 알아요. 이리로 흘러가면 죽는다는 걸. 그 안에 하나 경쟁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지향성 생겨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자꾸 뻥뻥 떨어져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와 있어. 30cm 올라갔더니 한 1m 또 떨어져 있어.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위로 거슬러 올라갔냐, 몇 미터 올라갔느냐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의 행위라고 지금 이름 해보자고요. 몇 미터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향성으로, 그것도 성령이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것도 그런 지향성이 있는데 뻥뻥 떨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그냥 막 살았겠어요? 똑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평가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네, 이건 내가 이 거슬러 올려가려고 그냥 애썼던 거지. 그게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 챙기기라고 얘기해. 결국은 내가 거기 올라간 게 아니었구나. 계속 밀려내려가서 그 열심조차도 자기 의의로 챙겼잖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이지. 그죠? 열심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싸고 보였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놓은 게 다 죄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나니까 이 폭포 끝에 자기가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오라,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날 건져내주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30cm 올라가 놓고 야 이제 안 잘해 이러다가 뚝 떨어지는 거지. 이걸 개혁주의야. 왜곡된 개혁주의. 그러니까 성령이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걸 성도의 신실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신실함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 미터 더 올라가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한 1mm 올라갔다가 죽는 놈이 있고, 천국 가는 놈이 있고, 뭐 한 20m? 거기 한 24m 밖에 안 된다는데. 24m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결국 사도 바울처럼 이것도 아니네. 기껏 갔더니 그 위로 올라가려면 전력을 또 기어 올라가야 돼.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가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게 되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아있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은.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 가세요 그러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엉뚱하게 다들 그리고 있으니까 뭐 가죠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천국은 바실레이아, 통치권이라고 했죠. 원래가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 뜻이 완전히 묵살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면 가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거기가 가라면 가겠냐고요. 이 욕심 짓고 있는 우리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가서 룻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도 아유 이거 괜찮은데 여기도 왜 자꾸 가자 그래요? 아니면 여기 있으면 죽어.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는 가기 싫어서 그냥 지금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그냥 밟으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천국 가야 되는 분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심장에 칼 꽂는 자로 만들어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확실히 다르지만, 뉴욕, 뉴저지가 하고, 거기는 진짜 어떤 내가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우리 그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분들은 뭐, 10분, 20분씩 그냥, 설교가 올라오는 쪽쪽, 전화기에다가, PC에다가 담아갖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지휘하는 대로 이 전체가 다 움직이고, 아, 그럼 뭐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뉴저지 와서 개척하시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이분들도 그런 거, 갈 데가 없어갖고 70명 여기 70명 여기 70명 이렇게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그냥. 밥 먹어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뭔 네? 우리가 그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냥 삼 얘기 안 한다고 비정하게.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천국,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준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그 믿음 그 사람 받으시겠냐. 나 구원 안 해주고 나에게 천국 허락 안 해줘도 그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전제가 뭐냐면 그분이 날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활이 걸리는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기독교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과 공동, 그분의 피, 십자가,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가고 싶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운 떡을 주셨는지 아세요? 구운 떡을 또 누가 먹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먹죠. 그걸 또 볶은 곡식이라고도 말하는데, 불에 구운 거. 이스라엘이 할례 받고 가나안에서 먹어요. 처음 먹는 게 볶은 곡식, 구운 떡. 불에 살라진 하늘의 떡, 예수.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 바로 십자가, 불에 구워진 그 떡, 예수를 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에 의해 내가 산다. 엘리야도 그 떡 의지하여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그리고 승천한다. 이스라엘도 그 볶은 곡식, 그 떡. 루트, 보아스의 밭에서 뭘 받아요? 볶은 곡식, 구운 떡 받아요. 그 십자가. 그런데 날떡. 예수로 풀어내지 못하는 성경 해석. 이게 날떡이야. 죽지 않은 날떡. 그들은 절대 그 밭에서 추수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쪽쪽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밭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되는 자들은 바로 그 구운 떡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거 먹고 힘내라. 여러분이 예수 먹고 힘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가치로 이렇게 쌓아서 야, 이 정도면 성숙됐나? 아우, 뿌듯하다. 은행에 돈 넣으면 그러잖아요. 이자가 오늘 얼마나 올랐어? 어우, 주식에다 묻어놓은 사람, 어우, 주가 왜 이렇게 올랐어? 힘이 나죠, 그냥, 그냥. 그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로 힘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그 구운 떡만 믿는 게 이 밭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였어요? 그게 성도의 무덤이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요. 아브라함이 뭐 사죠? 겨우 하나 사죠? 가나안 땅에서. 밭 사잖아, 밭. 근데 그 밭이 뭐예요? 사라의 무덤이에요. 신부의 무덤. 믿음의 조상. 이 엄마, 그 신부 아래로 졸졸이 믿음의 후손이 된 자들 다 거기 묻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린 돈을 은사빈양으로 피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는 나그네의 무덤이라. 성경은 성도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무덤이에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나는 아니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어떻게 막상 열심히 성실하게 살죠. 이게 내 가치 챙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완료시키고 또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나에게 그 하늘의 계시를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허락하신 일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말이야. 응? 열심히 하는 거야. 성실하게 사는 거야. 하루를 성실하게 사주시오. 구운 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행위를 내놓으라고 또다시 날떠고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하여 예수가 칭찬받고 예수가 찬송받는 하나님의 참 교회들이 숨어있던 교회들이 여기저기 살아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